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 강풍이 불어서 서울도 아주 피해가 많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서울 다녀오는데 차량에 차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그만큼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었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폭풍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풍이 불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선하게 만들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래요. 누구나 다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시를 한 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춘문예의 그 대회에서 좀 입상한 시인데 나해철 씨가 쓴 내 마음의 폭풍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리 고요할까? 마음도 한 채의 집이라면 대들보가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폭풍이 와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는데 이토록 고요해서 나를 들여다본다. 마음이 죽지나 않았는지 허물어진 폐가의 어느 구석에 내 마음이 드러누워 다 사가버리지나 않았는지 나는 무거운 눈 들어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다고 하는 거,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고요하다. 그것은 결론은 하나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뭔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내 마음에 막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만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로마서를 강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렇죠? 있었죠. 또 정말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지금은 아마 까마득히 다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과 동일하게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과 죄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압니다. 그렇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얘기하잖아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고 어긋난 거,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서 맞춰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율법과 계명에 마땅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긋나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바로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7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쭉 다루었던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법의 영향력이 아닌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죄를 가진 사람에게만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죠? 힘이 발휘가 돼요. 죄 없는 사람에게는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오히려 변호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어디 계시대요? 학교, 소위 말하는 학교,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분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벌써 나온대. 아, 너 몇 년 살을 거야? 아, 몇 년 나올 거야? 뭐 이런 거. 벌써 법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벌써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런 죄를 다 지워봤어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는 곳이라면 더 이상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기지 않는 사람, 저같이 바른 생활을 잘하는 사람, 운전할 때도 신호 잘 지키고 새벽에도 남들은 다 그냥 신호 다 안 지키고 하는데 저만 꿋꿋하게 신호 다 지키고 있는, 예, 고집스럽게, 제가 윤리를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신호를 어기고 달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멍청하다고. 다들 신호 위반하고, 부산은 특히 신호 위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제가 신방 갔다가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꼴찌래요.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것으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아이고. 부산이 전국에서 꼴찌래요, 전국에서. 어쨌든, 운전을 하다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뭐 법이, 테두리가. 근데 한 번쯤은 법을 어겨본 사람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어기거나, 뭐 과속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그 앞에 있으면 깜짝 놀라요. 혹시 나 잡을까? 혹시 나 때문에 저기 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굳이 긴장할 필요는 없죠. 뭐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가 어긴 경험이 있으면, 내가 신호를 위반한 경험이 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많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왔다면 경찰이 혹시 그 앞에 있으면 긴장부터 하는 거예요. 혹 나 때문에 저기 있나? 혹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부터 법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 어디에?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구속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몸을 그래서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홀리하게 거룩하게 여기 와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 내면의 상태를 한번 쭉 점검해 보면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꿈틀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어요. 막 갈등을 일으켜요. 마치 내 마음의 폭풍이 막 일어나요. 잠잠한 분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분 계세요? 아니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내 마음의 폭풍이 막 일어나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죄의 본성이 막 작용하면서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신앙적 양심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고, 교회의 직분자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 해왔는데, 그래서 정말 신앙적 양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 양심만 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과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폭풍을 막 만들어내요. 뭐 강풍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에. 네, 지구상에. 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한 마음은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폭풍이 막 일어났어요. 예, 폭풍이. 만약에 설교자가 아니면 아휴 여기 못 올라오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는 거죠. 제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 미운 생각이 막 나고 막 괘씸한 생각도 막 나고. 예, 선하고 착한 마음만 있진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막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홀리하고 늘 뭐 그런 생각들만 가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미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막 죄의 소욕이 막 내 안에 막 꿈틀대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니까 안 그러세요?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나빠서 아직 성화가 덜 된 놈가예요. 그래서 막 꿈틀댄단 말이에요, 꿈틀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만 그렇다면 아유 큰일 났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갖춘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 이 갈등을, 내 마음의 폭풍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위로가 돼요. 자, 세 가지 갈등이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등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왜 갈등이 일어나요? 왜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요. 안 그러세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갈등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것을 모순이라 말하죠. 모순.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뭐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냐는 거죠. 그러냐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만 하고 사십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진 못해요.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발견해 보면. 안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일, 나도 그 일을 너무 싫어했던 그 일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럴 때 없으세요? 야, 저 일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평소에 늘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워하고 있어요. 막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이런 갈등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을 때마다 그대로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그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내 마음이 마치 정말 커다란 폭풍이 밀려오듯이 나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갈피를 못 잡게 정말 내 마음의 폭풍을 막 휘젓고 돌아갈 정도로 나를 괴롭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지요. 벌써 여기서부터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갈등이 뭐냐? 두 번째 갈등은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살고 있다. 자,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 두 개의 성향이 있대요. 성향이. 그 뭐지요?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우리 내면에서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게 만듭니다. 아주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가 문제래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갈등의 원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자신을 움직여가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죄가 자신을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셔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조금 은퇴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사꾼이었어요. 그것도 좀 크게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크게. 뭐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 목사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예수 믿고 난부터 옛날처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처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장사를 하면 물건값을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더 받기도 하고 물건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그를 굉장히 최고로 좋은 것처럼 속여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또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잘 안 되고 예? 또 속이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더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걸리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정을 했대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장사 그만둘 때까지는 좀 신앙생활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나중에 다 일 그만두고 이제 할 일 없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전혀 안 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손해보는 일 없으세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냐? 바보같이. 속일 건 좀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래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안 들으세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안 됐죠. 들어야죠. 적당히 사시니까 얘기 안 듣는 거죠. 정말 신앙적 양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안 들으세요?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요,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 살아있답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독버섯처럼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어떤 나비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손님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주인으로 들어앉는다. 와, 죄는 손님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손님으로 들어와서 결국 반드시 주인으로 들어앉는다. 또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작업장이다. 우리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 가능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죄의 작업장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이 있죠. 네. 갈등이 있어요. 어쩌면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만 돼요.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이 술렁술렁 대충대충 다 양심 속이고 살아가면 갈등 없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갈등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여긴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 법. 첫째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괜찮은데 보니까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번번이 내 몸에 있는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해가고 싶은데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잘 되세요? 선하게 살고 싶으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으면 착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때로는 죄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죄의 소욕이 우리를 가둬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끊임없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프스 리스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을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내가 한번 반드시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저의가 상실된 시대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야성이 상실된 시대다.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 불신자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갈등이 일어난다 말하지 않아요. 또 불신자들은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법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겨진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의 법이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갈등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신앙이 없는가 보다. 자꾸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주일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한 번 빠지면 막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쪽입니까? 많이 빠져도 뭐 별 괜찮으세요? 주일날 뭐 어디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도 괜찮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놀러 다녀도 주일날 그래도 괜찮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일 한 번만 어겨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이거 묵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싸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오히려 믿는 듯 마는 듯 어영부영 살아갈 때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막상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번번이 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선이 악을 이길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쳐요. 늘 패배 의식 속에 살아요. 바울도 역시 이런 모순투성이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아주 심히 탄식합니다. 자 보세요. 23절로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명색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갈등의 내용을 꺼내어놨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에 눌려 살고 여전히 죄의 법에 영향력 아래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지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살면 괜찮은데 신앙적으로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면 괜찮겠는데 늘 죄의 소욕에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그 탄식의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도 바울 정도라면 전혀 신앙적 갈등이나 고민 없어야 맞잖아요. 그 정도라면 그 정도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라면 전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어떤 환난과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고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그의 인생의 내용들을 보면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풍성한 것들만 나와야지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지요. 자신의 속마음에 그 갈등과 고민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꺼내어 놓는 거예요. 날마다 주에게 지고 있는 자신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과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바울도 나랑 똑같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이렇게 갈등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이렇게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매이고 그것에 눌려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사도 바울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쓰여진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향이 무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은 죽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아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겠다. 나는 이제 신앙과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가 장사활동 안에는 신앙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탄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탄식은 결코 죄인들이 하는 탄식은 아니에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탄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연약함이 보이고 자신의 추함이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 없는 보잘것없음을 더욱 깨닫게 되면서 하게 되는 탄식의 내용, 그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탄식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전반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란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당시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려지는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며칠 동안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두 손과 두 발 다 대못을 박고 피를 완전히 쏟아내게 하고 죽이는 방법. 그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제일 잔인한 사용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잔인한 사용 방법인데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놔서 나무에 매달아놓는 방법이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시체가 썩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독과 균을 어떻게 해요? 산 사람에게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도 더불어 그 독과 균이 옮겨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신의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그 죽은 몸, 죄에 찌든 자신의 옛 자아가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남아있어서 자기의 죄의 어떤 법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적인 싸움으로 갈등하고 번번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방법을 찾습니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더 이상 갈등과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근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바울처럼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결국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것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약한 자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예요.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해. 죄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의 입술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비결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탄식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더 이상 자신의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흥미있는 것은 24절에 오호라 탄식하는 바울이 25절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라고 탄식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적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폭풍이 내 마음을 휘집어 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결국 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의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넘어서는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 감사와 찬송의 그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25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 25절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그저 탄식의 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인간은 이런 거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비극의 장이 되고 탄식의 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갈등과 탄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죄에게 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라고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과 갈등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재빨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